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아는 신자로 사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신자의 본분된 발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그것을 잔소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뭐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뭐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자식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그렇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엄마는 나만 보면 공부하라 한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자식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해라 이런 말을 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그 말을 어제 했다 해가지고 오늘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제 공부해라는 말을 했지만은 오늘 또 얘가 공부를 안 하면은 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고 또 부모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말을 계속 들어도 그게 잔소리로 안 들리는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쁘다는 말이죠. 그건 백날 들어도 잔소리가 아닙니다. 잘생겼다. 예쁘다. 참 잘한다. 이 말은 뭐 하루에 걸릴 번 들어도 기분 좋은 그런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께 예쁩니다. 참 잘합니다. 이런 말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잔소리가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자식한테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공부해라 했지만 오늘도 공부 안 하니까 또 공부 좀 하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또 복음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고 또 공부가 학생으로 살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자식 키워봐서 알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은가 하면은 애가 책 펴놓고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그게 정말 기분 제대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은 그 애가 뭐 1등을 하나 2등을 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책 펴놓고 책상 앞에 앉아있다 게임만 하고 책상 앞에 있다 그것만 가지고 부모는 그냥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야, 애가 공부한 1등 하겠네. 그런 기대는 부모가 아예 안 합니다. 꼴등하는 애한테 제발 공부 좀 해라는 그 말이 너 공부해서 1등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네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런 꼴만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자리에 네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참 기쁘다 기쁘다 그런 심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게 뭔가 하면요 우리를 어떤 1등하고 2등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신자로 기대하는 것, 그건 사실 복음의 의도가 아닌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신자를 실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를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자됨의 본분이라는 것, 그게 뭔가를 얘기하면서 그 신자다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전파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귀에는 그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를 이렇게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그런 말처럼 같은 것만 계속한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한 말 또 하고 또 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 한 말 계속 또 한다 또 한다.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가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런 사실을 복음의 이런 내용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얻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었다는 걸 몰라가지고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특별 과외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골로새에 전파가 되었다면 그 같은 사실,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 이러한 얘기는 그 골로새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분명할 겁니다. 아들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이걸 모르는 상태인데 바울이 그들의 어떤 믿음과 어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감사한다, 이런 말을 가장 먼저 할 얘기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인데 왜 바울은 이걸 또다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잘 아는 그 내용을 또 얘기하는 게 골로새 교회의 그 거짓 선생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그 교회에 이게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의 어떤 그 실력이 낮으니까 속았다, 그러니까 실력도 높이자, 이런 뜻으로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뻔히 아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골로새에 지금 다시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다시금 신자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그 신자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신자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신자를 1등과 2등 하는 그 실력 좋은 그런 학생,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들어내는 게 결코 그게 복음 목표가 아니란 것이에요. 항상 신자의 본분을 팽개치고 발로 차버리고 잃어버리면서 다른 길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를 다시금 신자라는 그 본분, 그 자리로 되돌려놓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신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것입니다. 그게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이장을 해서 들어온 다른 복음은요, 자꾸 이게 신자를 실력 있는 신자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게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더 풍성히 거하고 이런 의미의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믿음이 좋다는 제가 반대 안 합니다. 근데 대개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건 외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것저러고 저것저러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그걸 통틀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분위기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 좋은 거, 이건 복음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러한 그 얘기는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신자의 본분이 뭔가 하면은요, 나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아들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세우신 것, 그 주님이 일하신 그걸 보면서 그 일하심에 감사하는 것, 그걸로 기뻐하는 것, 그게 신자된 여러분의 본분이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로 나에게 되어지고 베풀어진 그 신비하고 그 복된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고 그 본분을 잃지 않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 그 부름받은 이유고 또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본분이라는 것, 사도의 본분이라는 것, 그건 본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건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라고 하는 건 수업을 하면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근데 교회라고 하는 건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매주 설교라고 하는 것이 진도 나가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건 진도로 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설교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이게 뭐 별것 아닌 말 같지만은 사실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학교는요, 모든 학생들의 그 실력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은 항상 학교의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게 공부를 잘한 학생이죠. 학교에서 곱셈을 가르치면은 이미 나눗셈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학생도 있는 겁니다. 제 아파트에 그 자주 만나는 그 초등학생 꼬맹이 둘이가 있습니다. 그래 14층에 살고 있는데 항상 만나면 인사를 잘해요. 하루는 추운데 이제 그 내려가길에 뭐 추운데 어디 가노 공부 안 하고 했더니 방학 때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한 번도 못 나가서 나간다는 겁니다. 공부를 그리 많이 했나 그러니까 예 저는 5학년 거요 한 학기 다 공부했고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딸에도 저도요 올해 공부할 거 한 학기 미리 다 해놨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 공부를 미리 다 해놓으니까 학교 가서 이제 진도를 제대로 나갈 때 그걸 들으면 그게 뭐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다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저 때는 알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가면 공부가 지루해지니까 취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모상도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배워가면서 공부에 취미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갖다 아이들은 뭐 다 뒤처진다고 해가지고 미리 뭐 선행학습 해가지고 막 미리 다 배우고 막 이렇게 가고 뭐 그런 걸 뭐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그런 그 학교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도 좀 그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소위 이제 복음을 잘 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신자가 사랑의 하늘의 나라로 옮기셨다, 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 주 안에서 제사함 받았다, 또 이런 내용들이 뿐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마다 지루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더 축적해가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건 학교죠. 뭐야? 신학교죠. 성리학교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음이라고 한 항상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게 복음인데 우리의 심령 역사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복음이 나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치면서 나를 책망을 하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받았다 이것이 우리 지식이 아니고 내 심리 나를 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진다면은 복음에서는 안다 모른다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에서 애통함이 있습니까? 회개함이 있습니까? 이런 울음이 있는 것이지 뿐이 아는데 또 그런 말 합니까? 이렇게 나와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가 모일 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는 것 떠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아들의 나라의 나라 옮기시고 죄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세워내신 그 은혜로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 몸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뭘 행하고 지키고 그런 것 가지고 신자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자가 우리가 그 뭘 행하고 지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완전히 지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흠없이 완전한 그런 죄인자로 서게 된 것은 아들의 피로미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되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주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나는 이런 복된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용서와 함께 교통해가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미 흠없는 그런 신자가 되었는데 또 뭘 해가지고 뭘 지켜가지고 신자답게 돼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의 복음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된 여러분이 그 누릴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됨으로 주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세계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해야만이 너희가 신앙에 충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행하고 이런 건 금하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고 성령의 충만을 누르게 하겠다. 바로 이런 것들은 바울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었죠. 우리는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본분에 거하면 되고 그걸 우리가 소망, 소원하고 주님께 나오는 항상 그런 우리 믿음의 길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보면 25절에 바울은 자기를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일꾼 된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여기 나오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도요. 지금 그 교회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교회 일꾼과는 그 의미가 전혀, 정말 전혀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예 그 다른 동네 얘기예요. 그 지금의 교회가 얘기하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일에 수고하고 들어가는 이걸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 교회 안 교회 일꾼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차별이 나와요. 그래 일을 많이 한 사람 기둥으로 취급받죠 이제 기둥이고 또 일을 적게 한 사람은 뭘 해야 되나 뭐 한 100번이나 뭐 적은 교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차별화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만한 교회 일꾼은 그런 식으로 차별이 없어요. 그 교회 일꾼은 도움 한 사람, 도움 적은 사람, 뭐 건강한 사람, 건강증 보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일이 나눠지는, 차별되는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교회 일꾼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바울 앞에, 나도 교회 일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처럼 그 수많은 그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바울 앞에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교회 일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 시각으로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예기장 짓는데 막 수억 하씩 막 헌금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 기둥 같은 그런 분 앞에서 교회 많은 헌금에 내가 교회 일꾼이요 이렇게 나갈 때 그걸 동일한 교회일꾼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하는 일이 차이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교회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교회 일꾼 이렇게 말할 때 내 앞에 그 누구도 일꾼 아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 일꾼이라면 바울과 동일한 그런 믿음에서 바울과 동일한 그런 길에서 바울과 동일한 그런 본분을 가지고 묻는다면 그도 바로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 일, 봉사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일꾼 이렇게 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바울의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한 건 없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제자 에바브라 가가지고 그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소개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각 가지고는 그 교회 일꾼이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교회 일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교회 일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 이루는 자로 존재한다. 그가 교회 일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걸 알려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까? 그걸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께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역사하는 나에게 그 주어진 그 말씀의 소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악함입니다. 악함이에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드러내게 하고 그 실체를 나로 하여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실체를 보게 될 때에 풍성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풍성함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와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울의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바울은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이 의리의 풍성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가는 그런 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가장 악한 그 자리에서 부름을 입은 그걸 통해서 바울은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부름받은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던 얘기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나를 불러내셨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바울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사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교회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울의 본분이었고 사도의 직분이었고 그게 곧 교회의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저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 은석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으로 제가 보고 싶은 분은 돈 많이 내고 교회 이런저런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으로 제가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보려고 한다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많이 할 때 야 저분이 은석기 있어가 뭐 되구나. 그래도 잠시 안 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 그 자리에 보면은 그런 분이 보일 때에 제 마음 기쁘지 않겠는가? 바울의 심정이 되어 있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사도의 본분을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 충만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교회 충만을 절대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더 충만해진 그런 것도 역시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 백성들을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화평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신자가 예수 안에 충만으로 신자가 충만이에요. 충만으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신자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 자체로 이미 교회는 충만해 그겁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할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게 사도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볼 수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숫자가 적은 것이 부족함이 아니다. 그게 충만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신자의 신앙 행위가 남보다 뭔가 적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건 역시도 부족함이 아니다. 근데 그 선생들은 아닙니다. 이게 없으니까 부족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부족을 채우고 믿음의 충만함을 내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키고 행해야 된다.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뭘 하든지 그걸 충만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충만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한 상태에서 봉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기뻐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까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각에 본다면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충만해야지, 믿음이 충만해야지, 성령이 충만해야지 이런 말들은 참 나쁜 말들입니다. 진짜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인데 그 말은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게 들리는 거죠. 저는 그게 더 나쁩니다. 행하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은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신자의 신앙을 무력하게 만드는 나쁜 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참 많이 그렇게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풍성한 복으로 다가왔느냐 이걸 증거하는 것이 절대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알라는 것이지.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오나 이런 사람 태워라. 그런 욕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완전한 대로 세워진 받았는데 또 따로 이렇게 태워라. 그런 욕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24절에 보면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고난을 미쳐나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받을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는 그 아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알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연히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신자에게 주어진 남은 주님의 고난이에요. 주님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 일꾼으로 일한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보면은 일한 내용이 나오고 끝에 가면은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은 지금 바울 옥에 갇혀 있는데 단순히 옥에 갇힌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또 받는 괴로움이 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실은요. 사도라는 그 직분에는 좀 체면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에는 외적인 시각 보면은 사도가 옥에 갇혀 있냐 말이죠. 그 뭔가 체면에 안 맞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골로새에 들어오는 그 거짓 선생들은 지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간단히 성공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들어온 건데 소위 외적으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뭔가 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예, 그 사도가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복음을 나타내드느냐 그것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런 말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아니라면은 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편히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방인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후회도 안 되고 기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로 인한 괴로움이나 기쁨이다 하는 거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자기 복음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바울의 능력이고 바울은 그것으로 자기 복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그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니까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게 좀 있지 괴로움과 고난 그걸 자기 육체 채우면서 그걸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로 바울은 자기 복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자랑하지만은 나는 저 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참 내놓을 것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너희가 예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난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얼마든지 내 육체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된 것으로 기뻐하는 건 바울의 복음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어떤 그 본질 방향이 아니란 얘기죠. 29절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하는데 바울의 수고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교회를 잘되게 부흥시켜 그런 수고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역사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되고 편한 삶을 살기 역사하신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끌어가면서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주님의 역사였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의 풍성함 있게 하기 위해 역사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괴로움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그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꼭 괴로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그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 이걸 뜻하는 것인데 이 악한 세상에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난 안 살아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살아가 보세요. 복음을 아는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정말 괴로운 게 세상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을 보는 것도 괴롭고요. 정말 참 괴로움입니다. 안타까움이고. 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 그런 길을 가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그게 여러분께 남은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으로 다가와지는 겁니다. 그게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인 여러분이 먼저 뭐 묻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십니까? 막 대답 안 해버리냐. 교회 일꾼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건 더 대답하십니다. 교회 일꾼인 여러분이 이 은석교회에서 할 일, 그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마음껏 나타낼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그분은 정말 교회 일꾼입니다. 저는 일꾼이 못 돼도 그런 분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분이 교회 존경 받아야 되죠. 목사가 뭐 존경 받습니까? 맨날 뭐 목사 또 얘기하면 내 살 깎아먹으니까 더 얘기 안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수고를 하셔야 돼요. 수고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산다는 것 자체 괴로움이기 때문에 수고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아지는 그런 자리로 밀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괴로움의 자리로 밀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책망할 것 없이 완전한 그런 자로 세우시고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는 그 주님의 일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용서함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걸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은요. 우리 힘과 안 되는 거죠.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은혜의 풍성함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난 사람 되는 그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내가 초라한 몰골로 내가 되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 일꾼으로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런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살피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되게 하시고 교회 일꾼이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 은혜의 풍성함을